지난 시간 말씀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왕과 11개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따로 세워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즉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한 다윗의 세력과 11개 지파를 기반으로 한 사울의 아들 즉 이스보셋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두 세력 간의 전쟁 발발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사무엘하 4장의 말씀까지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세력이 펼치는 전쟁과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인 다윗이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또 자신의 왕권을 다져가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하여지게 되고 동시에 사울의 세력들은 약하여지게 되면서 다윗은 사울을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부터 드디어 11개의 지파와 유다 지파의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장은 기브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기브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언덕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서북쪽에 약 9km 지점에 위치한 과거의 가나안의 히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던 곳이 바로 기브온 지역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재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35km 위에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 아브넬이 거주하던 마하나임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먼 것이죠? 35km와 60km가 어느 쪽이 더 먼 겁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군사를 먼저 이끌고 이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에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군사 행동을 먼저 성공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다윗이 방어적인 의미로 역시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악한 자들, 즉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한 가지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세력은 먼저 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한 자들을 먼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격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과 4년간의 그 서울교회 사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공격해야 할 때라고. 공격은 누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세력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또 인신 공격을 하고 또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불법 영역이 서울교회를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우리는 다 목도하였습니다. 또 먼저 서울교회 지난 초기 때부터 지켜왔던 안식년 무효에 대한 또 재판에 또 우리는 이것에 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가진 중상모략으로 교회를 세상의 언론을 동원해서 교회에 있지 않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 너무나 극심한 이 공격을 받기도 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아파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먼저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애초에 이스보셋 왕권과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이스보셋 왕권의 통치자는 아브넬이었죠. 비록 나라가 두 왕조로 분열되었으나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화목한 중에 시간을 지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또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전체 성경 역사에서는 항상 사탄이 먼저 성도들을 공격하여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예, 아담을 먼저 공격했던 것도 바로 뱀이었던, 그렇죠? 사단이 공격을 했죠.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했던 것도 바로 악한 사단에 깨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도 바로 사단이 먼저 찾아와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시험당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숙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본 목과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못은 고고학 발굴 조사에 따르면 직경이 약 11m 그리고 깊이가 약 14m의 물로 이것을 물을 채우면 약 5,000명가량이 매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의 저수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식수원을 선점함으로써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양 진영은 전략적인 우위에 서로 서고자 하였던 것이죠.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전면전에 앞서 그 사전 단계로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청년들을 내세워서 먼저 겨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살아남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겨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크로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헛들고 비웃고 욕하는 가운데 싸우는 처절한 칼부림을 가리킬 때 이 겨루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호를 벌리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제안에 다윗 측 군대장관인 요압이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전쟁을 재미있어 하는 자는 전쟁에 대한 무경험자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군대 장관들은 비열하게도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앞세워서 싸움을 즐기려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리더십과 유다 진영의 리더십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양 진영의 리더십들이 똑같이 정말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지배권을 명분으로 양측 모두 12명씩 전 결투를 하게 되었고 24명의 용사들이 승부를 가려보지도 못한 채 모두 이 자리에서 다 비참한 잔인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의 지명을 성경은 헬갓 핫수림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여기에 명칭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리더십의 실패의 역사와 수치스러운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이스라엘 후대 가운데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이들이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이들의 전쟁의 당시의 전투 상황에 상징적인 잔인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시비가 큰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을 부릅니까? 바로 피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무엇이 쌓입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시비가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황과 형편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일한 그 인류의 그 죄악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양측의 군사들은 양진영의 대표자들 간에 이루어진 싸움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작은 부치가 참혹한 전쟁으로 정말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본 양측의 군사들은 심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전면전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격파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못했습니까? 유다가 잘못했습니까? 11개 지파가 잘못했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11개 지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동기는 북이스라엘이 일으켰지, 북이스라엘 아니죠. 11개의 지파가 일으켰지만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단어는 수동형의 동사입니다. 부상을 당하다 세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11개 지파의 그 용사들이 패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주체가 다윗의 신복들이었던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이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후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신적인 수동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철저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전체적인 모든 흐름과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대상은 유다지파의 사람들이었지만 전쟁에서 참된 승리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고 이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신적 수동태의 이 동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리더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전쟁을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피하여 도주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기본 전쟁 이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형제인 아사헬이 패전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스루야의 막내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 그 중에 셋째였던 것이죠.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던 대단히 무용이 탁월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공명심이 많아서 아브넬을 잡아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발이 들판을 달리는 노루에 비유될 정도로 매우 빨랐던 인물이 바로 아사헬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2장 22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에 비해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속도만 믿고 무모할 정도로 만용을 부렸던 것이죠. 하지만 아사헬은 자신의 탁월한 장점, 이 속도를 지나치게 과시함으로써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 자신의 장점인 속도로 인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성경 연구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의 이 창을 뒤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와서 누가 꽂힌 거예요? 아사헬이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와서 이 창에 꿰뚫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받지 못하며 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행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큰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장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패망의 인자라는 것은 성공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들, 내가 믿었던 나의 지식과 나의 학벌과 나의 명예와 내가 가진 모든 건강과 내가 가졌던 모든 시간과 이러한 성공의 인자들이 오히려 패망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도피하는 중에 그 역시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1개의 지파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또 나중에 하나로 이 이스라엘이 통합될 경우에 다윗의 실제적인 권력자인 요압의 동생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아사헬을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사헬의 죽음은 아브넬의 악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은 것입니까?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사헬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서 재능이 뛰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재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가 없다라면, 일단 그에 합당한 지혜가 없다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 은혜로만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고귀한 선물과 같은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물질의 은사와 또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성도는 언제나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늘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열매들을 거둘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힘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시너지 있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계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시간과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은사와 능력들,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가 삶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적인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세력 간의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또 이들이 어떻게 휴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의 죽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넬을 어떻게 합니까? 추격합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하여서 작은 산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사무엘하 2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아브넬의 회개가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된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동족 상쟁의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요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이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전세가 불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자 동족 운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형제인데 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또 살갑게 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휴전을 촉구하는 거짓된 화해를 통해서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압을 설득하기 위해서 참혹한 일이 동족 간에 발생하였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참혹한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 아시죠? 예, 슬픔. 마라, 그쵸? 예. 쓴물과 같은 마라죠.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지력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파괴적인 결과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자신의 패전 상황에 직면해서 강교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는 신앙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브넬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싸우지 말자. 여기서 화해하자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리엘과 그 추종자들은 밤을 새워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가 있는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요압과 그 종자들도 아브리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이제 잔존했던 용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전쟁의 결과 다윗의 신복 가운데 19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지파에서는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나 되는 그 젊은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많이 죽인 쪽이 이긴 것입니까? 요압은 기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아끼는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편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모두가 실패자고 모두가 좌절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압과 무리들은 아사엘을 베들레헴의 자신의 묘에 조상의 묘에 장사한 후에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초반부에서는 유다와 11개 지파의 왕이 따로따로 세워졌었습니다. 각 진영의 왕으로 다윗과 이스보셋이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이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윗은 흥황하게 되고 사울의 집안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브온 전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을 추종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들의 사울을 향한 태도를 칭송하고 사울의 장사 지냄을 존중해 주면서 이들을 다윗은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람이 세운 리더였던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은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브온 전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전투는 다윗 왕국의 흥함과 사울 왕국의 쇠함을 예시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앞에서 살펴봤던 아사엘의 죽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아브넬과 얽혀있는 관계를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신정국가 체제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에게 왕권을 통합 왕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의 쓴뿌리를 지니고 있는 요압이 있다라고 성경 저자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에 지배받아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나중에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티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요압과 같이 아사엘과 같이 아브넬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